저희로 먼저 자기 가족에게 경건함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 안에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3장 15절에서 그 목적을 밝힌 대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당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충고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과부들에 관한 말씀의 일부를 보므로서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내에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 교훈을 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교회의 성도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 1절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동사구가 한번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1절 2절에 등장하는 네 그룹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사구입니다. 따라서 1, 2절을 정리해서 다시 옮기면은 나이든 남녀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이 또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공통적으로 심하게 꾸짖지 말고 부드럽게 권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절대 순결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그룹이었던 과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저 과부를 존대하라 하시지 않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참 과부는 참으로 과부인 과부입니다. 정말로 과부인 과부입니다. 정말로 남편이 없어서 과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과부는 정의상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딸과 손주들도 없는 따라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데다가 재산도 없는 따라서 생계수단조차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의역한 대로 정말로 궁핍한 과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honor하라고 공경하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어원은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시하다, 중하게 여기다, 진지하게 대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 때 공경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3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진짜 과부는 경시하고 무시하지만은 너는 너 목회자는 그리고 너희 교회에서는 진짜 과부들을 중시하라고 합니다. 진짜 과부들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기도 모세오경 강해하면서 수없이 봤듯이 하나님은 구약 수많은 곳에서 고아와 함께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수십 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서 추수할 때는 밭 모서리에 있는 것들까지 싹쓸이해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미 다 낫을 대서 추수했어도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려 놔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도 끝까지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 하고 하십니다. 십일조 가운데 세 번째 해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중앙성전으로 가져가지 말고 각자 성에 드려서 그 성에 사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먹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들으신다고 하시는가?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하시면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만들고 과부로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과부를 경대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과부를 경대하는 것은 말로서 경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먹을 것을, 그 이외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 이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원천적인, 그러한 원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급해 준다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고 말한 것은 교회가 모든 과부 성도들을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과부들, 그런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가 아닌 과부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특별히 자손이 있는 과부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합니다. 아들, 딸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손자나 손녀까지 있거든, 아니면은 아들, 딸은 없어도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인 손자, 손녀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첫째, 자손이 있는 과부를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고 자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교회는 그 의무를 과부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이라고 번역한 부분,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자기 집에서 경건함을 보이는 것을 배우게 하라.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자기 가족에게 경건을 연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우리가 보는 ESV 성경은 가족에게 경건함을 보이는 것을 연습하게 하라. 경건의 연습은 집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이후에 곧 이어서 집에서, 가족 가운데서 누구에게 최우선적으로 경건을 보여야 하는지 밝힙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자녀를 낳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갖추게 하시고 자녀의 복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포기하시고 모든 희생을 담당하신 그 부모에게, 그리고 그 부모를 주신 조부모에게 갚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답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는 ESV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Make some return이라고 합니다. 일부 돌려드리는 것을, 일부라도 부모에게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또 NRSV 성경을 보면 Make some repayment라고 합니다. 일부라도 부모님에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해와 같은 빚을 지고도 조금이라도 갚는 자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갚아라.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돌려드리라 하고 명합니다. 따라서 너 목사와 교회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자녀된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갚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Let them learn.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론적인 얘기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실제 경건의 연습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부분적으로 포함됩니다, 공기만 진동시키고 사는 거예요. 매주일 주일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정통인 얘기를, 똑바른 얘기를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제대로 공경하는 가정을 별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경대해야 하는 참 과부인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한꺼번에 다 말하지 않고 처음에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진짜 과부, 곧 아무도 없이 혼자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과부 노파 안나와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늘 성전에 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거니와. 교회에서 존대해야 하는 과부의 조건에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정말 가난한 것 그것만이 아니다고 합니다. 경건한 과부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과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가난한 과부들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칙, 성경을 똑바로 보면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도와줘야 될 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먼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교중에 있는 자들 먼저 도우라고. 그 다음에 교중 안에서 도울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근데 정말 어려운 자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과부는 몸은 살아 있어도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데, 아주 가난하면은 아무도 기댈 데가 없고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나마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허터대며 사는 과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7절을 보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저 촉구하라, 권면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많은 것을 내가 명했지만은 오늘 과부에 관한 말씀도 성도들에게 명하라고, 그래서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책 잡힐 것이 흠 잡히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과부들에게는 제발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에 힘쓰라고 명하고, 과부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부모들 내팽개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고 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돌보다라고 번역한 건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provide for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는데 자기 가족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household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집 같은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자들, 종들까지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도 자기 식구였기 때문에. 자기 친척을, 그 다음에는 범위를 조금 줄여서 특별히 자기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이미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나쁘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욕은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보다도 못하다. 그 말을 누구에게 했었는가?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사촌인데 다 같은 가족인데 저것들은 안 믿는 자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비신자보다 악하니라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거 적절한 상황에서 들으면은 이것보다 더 악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하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비기독교인조차도 양심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과부를 경대하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고 말함으로써 경대하는 대상을 과부에게서 조금 넓혀서 부모로 넓혔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말함으로써 경대의 대상을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광의의 모든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의 초점을 과부보다는 좀 넓게, 그러나 친족과 직계 가족보다는 좀 좁게 잡아서 부모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부를 경대하라, 같은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 경대하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부건 종이건 누구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에 관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버이에 관한 모든 말씀은 안 본 게 없습니다. 어떤 걸 안 봤나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안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가족에게 경건함을 보여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건의 연습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너희 가족에게서부터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건함, godliness인데 godly가 뭡니까? God에다가 ly를 붙인 겁니다. God, 하나님답게라는 얘기예요. 말하기는 쉽지만은 말해놓고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집에서부터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라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이 나를 보면은 가들리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팎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설교 제목을 보면은 그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에 and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A and B 하면은 A와 B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어 공부 많이 한 분들은 A and B 하면 A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B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근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경건 연습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하해와 같은 사랑, 첫째 자식의 짧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미련한 인간들은 죽을 때가 가까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다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모릅니다. 애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생 됐을 때 돼야 조금 알기 시작하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야 조금 더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생 걸려도 하해와 같은 사람 갚을 재주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갚는 것, 여기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은혜 갚는 것, 이것을 연습하라,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 성전을 드나들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안팎에서 경건한 척 했지만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금식하는 티를 내느라고 머리를 가다듬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서서 기도하고 떡을 먹을 때 꼼꼼하게 손을 씻었지만은 집에서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줄줄이 나와 있는 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 반드시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누구 죽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음 실제로 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간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게 되어 있고,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신들은 오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데 심지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계명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계명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 그걸 자세히 밝힌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까지 다 지키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그 유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은 잘 지키는데 왜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은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므로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 드려야 되는데 둘 다 드릴 것이 없기에, 아니면은 둘 다 드리고 싶지 않기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건 남들이 곧 알게 되어서 자기 종교 지도자로서 아니면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체면이 다 없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드리는가?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얘기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거 안 드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보면서 그 많은 계명이 있는 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처럼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왜? 그 큰 계명만 지키려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물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면은 랍비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해줬습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해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가장 큰 계명 둘을 정리하셨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혹을 떼려다가 혹을 훨씬 더 많이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계명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있다고 하는 613개 계명보다 훨씬 더 많은 계명을 다 내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공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함으로써 고르반함으로써 자신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 거의 대부분의 것들 우리와 문화와 시대가 다르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당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그 교인들 많은 것을 봅니다. 저희 막내 누님 다른 면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마는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에서 꽃꽂이 담당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형이 수입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자녀 키우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신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봉투를 돌립니다. 각종 절기 헌금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각종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자녀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과외 공부 시켜야 되고 또 태권도 또 이런 것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외 활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시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막내 누님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전부 셀러리맨으로 빠듯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디에선가는 누군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데 그때 종종 밀리는 분이 시어머니입니다. 또 어떨 때는 본인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 명문대학에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복된 삶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옛날 고대시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표현, 그저 장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많은 축복의 대표적인 축복으로서 지금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 대학원생 시절 본호겐 되기 전입니다. 본호겐 되기 전이지만은 저는 율법적인 삶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한 달 생활비가 없어도 십일조는 주님 앞에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매달 100불 보내드리는 거 6개월마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받았던 대학원생 어시스턴트십 6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베드룸 대학원 기숙사 아파트가 175불이었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집값 내고 뭐하고 다 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 걸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께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돈으로 살 수 없어서 늘 차를 고쳤고 타이핑 이거를 했고 온갖 것 번역했고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일도 했고 오만 가지를 다 했습니다. 왜? 아직 영의 눈이 온전히 뜨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깨끗한 양심으로 이거를 위반하면서 매일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에게 할 것 하고 부모님에게 할 것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다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부모님께 해야 되는 것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밀자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와 똑같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는 다 하자.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가자 하는 게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어프로치를 취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경외하지를 못합니다. 왜?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뒤로 밀리고 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왜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을 두는가? 다른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많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 용서하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화집을 좀 보면은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화집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제 아들 수많은 면에서 부족한 아들이지만은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는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그거 이상을 합니다. 왜? 예전에 얘기한 거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11조 띄고 부모님께 11조 띄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자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물론 대학교 다니면서 빚을 진 게 있습니다. 그 감누라고 허덕허덕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부모님과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 갚아라. 나중에 장가 가면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친가 부모가 있고 또 처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5%는 처갓집에 하고 5%는 친가에 해라. 물론 처가건 친가건 너무나도 어려운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너무나도 평이한 진리입니다. 이건 뭐 크게 떠들지 않아도 자네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포지효. 까마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 확인하는 진리입니다. 까마귀가 새끼일 때는 어미가 새끼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다가 먹이지만은 어미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붙이면은 새끼가 어미에게 되 먹이는 습성을 반포라고 하는데 그 습성을 격언으로 만들어서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물인 동물도 자기 부모 이렇게 공경하며 산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너희들 미물로부터 배우라, 개미로부터 배우라, 학으로부터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먹고 마실 것 공급해 주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에게 생활비 이상의 풍족한 것을 꼬박꼬박 대주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전화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마음은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간은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부모님이 뚫고 들어갈 틈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소한의 것, 이거 부모님 생활에 필요한 것 마련해 드리는 거, 이거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40대, 50대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똑똑하지만은 그러나 경건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 경대하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만큼이라도 조금씩 주님께 갚고 또 주님께 보답하는 그러한 삶 사심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관계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